오늘 말씀 우리 사무엘하 15장 말씀입니다. 우리 15장 우리 17절로 오늘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15장 17절로 우리 30절까지 말씀 봅니다. 15장 17절로 우리 30절까지 말씀 우리 주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중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고 다윗은 광야로 도망합니다. 어제 미처 다루지 못하였지만 다윗은 10명의 후궁을 남겨두었다. 16절에 그리 말합니다. 다윗이 후궁 10명을 그렇게 남겨둔 이후 압살롬에 의하여서 이들은 크게 화를 당하지 않으리라 그리 판단했었을 것이라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 어찌 되어집니까? 이후에 이러한 다윗의 결정은 나단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아주 결정적 계기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후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결정까지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당신이 선고하신 하나님의 그 징벌을 분명하게 이루어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서까지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운행하시면 모든 것들이 그리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다윗 광야로 도망합니다. 성경은 이때 그렛사람 블렛사람이 함께 갔다 그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사무엘하 8장 18절에서도 언급된 사람들인데 이들은 다윗에게 있어서 최측근의 병사들이었습니다. 이들 상황이 다윗 가운데에 어려워진 상황 되었지만 끝까지 다윗 곁에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렛사람과 이 블렛사람 외에 또 한 무리가 오늘 다윗과 끝까지 함께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가드에서 온 600명의 가드 사람들도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드라 함은 블레셋의 성읍 가드 말하는 것입니다. 고로 이들은 블레셋 성읍의 출신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1년의 이후로 이들은 블레셋 그 가드를 떠나 다윗에게 합류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출생의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이들은 다윗의 여정에 함께 했습니다. 가드와 시글락, 헤브론, 그리고 오늘의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항상 늘 다윗과 함께한 이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지만 이들 끝까지 다윗과 함께 그의 앞에서 행하고 있다. 오늘 본문 그렇게 18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19절 말씀 보시면 그 중에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때에게 오늘 다윗이 19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너의 곳에 있으라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쫓겨난 나그네, 원어로 보면 이제 망명자, 추방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1년에 어떤 모종의 이유로 인하여서 자신의 땅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전쟁의 포로는 아닙니다. 당시의 전쟁의 포로는 목숨을 처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서 가드 블레셋 땅을 떠나였고 다윗에게 의탁하였고 다윗은 이들을 맞아들임으로 자신과 함께 행하는 사람으로 그리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오늘 19절 이때를 향한 다윗의 말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윗은 이때에게 너희 사람들과 함께 돌아가라 그리 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현재의 상황은 사실 이스라엘 안의 내전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이들의 출신은 이방 외국입니다. 고로 외국인이 이 내전에 휘말릴 가능성은 적다라고 다윗은 판단하였고 이들이 돌아가게 되어져도 큰 화 당하지 않으리라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자신과 같이 있어서 자신의 사람이라 이해받아 화를 당하는 것보다 돌아가서 그렇게 기다리는 편이 이들에게 더 낫겠다. 다윗은 그리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후위를 도모하려면 한 사람이 아쉬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과 지금까지 계속 함께한 마치 전우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서로의 마음과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그러한 관계들입니다. 다윗이 이들을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다윗의 상황과 전력으로 보았을 때는 큰 손실이 되겠지만 다윗은 자신의 입장에서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들의 생명을 귀히 여겨 이들의 생명이 조금 더 보존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이때와 그 가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다윗이 말하고 있는 왕은 압살롬 말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정치적인 망명자 혹은 추방자였기 때문에 이들인 사실상 본국 블레셋으로도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스라엘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다윗은 무엇을 말하냐? 이제 더 이상 나를 섬기지 말고 압살롬 섬기어 너희의 생명들을 유지하라 라고 하는 뜻이 오늘 19절 이때를 향한 그 다윗의 말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 그것마저도 이해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람이었으나 너희 생명 위하여서 압살롬 섬겨 살아가라. 다윗은 먼저 이때에게 그렇게 제안하고 그를 보내려 합니다. 나의 시급함, 나의 긴급함에 써달라 그렇게 떼쓰지 않습니다. 상대의 상황을 먼저 이해하고 그에게 좋은 일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선대하고 있는 다윗임을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을 원망하거나 탓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내가 생각한 범위에서 그에게 선한 일을 도모해 주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치에 마땅한 행보인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가 무엇이라 다윗에게 대답합니까? 21절 봅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왕께서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여 주셨지만 저는 끝까지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리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이때가 21절 처음에 무엇이라 시작합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라고 하면서 그의 말을 시작합니다. 자신의 진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때 어디 사람이라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가드의 사람이라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때가 다윗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고 난 뒤에 그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때의 이 고백 다윗 시대 이전에 나타난 귀한 믿음의 한 다른 고백을 말씀 준비하며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며느리 룻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길기는 하지만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는지라 하니라. 이렇게 룻기 1장 16절 17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닮아 있는 고백입니다. 고백 자체만 닮아 있지 아니하고 그 모든 상황과 정황들이 닮아 있고 이 두 고백이 또한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나오미 상황, 룻기 1장에서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나오미도 사실상 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모압으로 떠나서 남편 죽고 두 아들도 죽은 그 상황에 며느리 둘만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때의 며느리 룻이 내놓은 고백입니다. 오늘 다윗 어떻습니까?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이제 쫓겨 광야로 내몰리는 도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후에 그를 다시 일으키시기는 하셨지만 오늘 상황만 보자면 다윗도 망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중에서도 이때 함께하겠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 둘 모두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은 모압의 여인이었고 이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레셋 가드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인생들을 도리어 격려하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겠다 고백하고 있는 장면들이 오늘의 이 고백과 룻기의 1장의 그 룻의 고백과 닮아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두 고백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룻 나중에 누구 만납니까? 보아스 만납니다. 보아스를 만나 오벳 낳습니다. 오벳은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감은 충직한 이방의 사람들로 하여금 격려받는 가정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이해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가문 가운데 함께한 이방의 사람들이 보기에도 다윗 그리고 나오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온전한 삶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믿으며 서로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진 것이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나오미 비록 지금의 상황은 그들이 넘어진 상황 되었지만 그 전까지 믿음의 강하고 선한 영향력들을 분명히 보여주었고 그들의 삶이 변화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변함의 그 대상들이 이제는 도리어 다윗과 나오미 위로해 주는 상황까지 연결되어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의 믿음의 영향력 내보이며 살아가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보이지 않는 믿음을 구체화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보여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내며 주변의 인생들에게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그 모습들 보여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의 그 이때처럼 나오미의 룻과 같은 인생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또한 이러한 격려, 이러한 도움 듣기를 원하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이 먼저 믿음으로 사는 삶 어떠한 삶인지를 분명히 보여내며 그들에게 영향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의 일행이 이제 광야로 나갈 때 일행들이 지나갈 때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행들이 광야로 갈 때인 성경은 다윗을 기다리고 있던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만났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광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계속하여 보겠지만 여러 번의 만남들이 있습니다. 각기 다른 만남들이고 각기 다른 반응들을 다윗이 보여내고 있습니다. 그 각 만남 중에서 우리가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만난 사람들은 사독과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24절 보면 레위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가지고 다윗을 기다렸느냐?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음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약속의 상징,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들이 미리 이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장 그룹과 레위 사람들의 결정은 무엇이었느냐? 이 내전의 결말이 다윗의 승리로 끝나기를 원하는 바람들과 결정들을 감아가지고 오늘 다윗의 이 피난길 가운데 언약궤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미리 이렇게 준비한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가 다윗의 손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생각해 보았었을 때에는 굉장한 큰 의미를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실 어찌 보면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어제 말씀 통하여서 잠시 본문 가운데도 볼 수 있지만 다윗이 피난하는 그 과정은 굉장히 급박한 과정이었습니다. 다윗 이것을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것을 생각하고 다윗의 피난길 앞에 나와 그것을 미리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5절 이하의 말씀에서 다윗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결국 다윗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 가져다 놓으라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다윗이 그 정치적인 의미나 여러 가지의 그러한 상징들을 다윗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다윗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합니다. 아니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먼저 이 광야로에 도망하는 이 상황, 다윗은 이 상황이 무엇으로부터 이어진 상황임을 인지하였는가? 자신이 밧세바를 취함으로 인하여 그 간음 사건의 하나님의 징계의 일환으로 이 과정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다윗은 인지하였던 것입니다. 언약궤 무슨 상징입니까? 승리의 상징입니다. 비록 언약궤를 가져간다 하여도 하나님의 이 징계가 하나님이 직접 다시 거두어 가시기 전까지는 이것이 멈추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도망이 언제까지 계속될런지 다윗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직전에 언약궤 정처 없이 떠돌다가 이제서야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언약궤였습니다. 나의 상황, 나의 이해, 나의 긴급함으로 인해 다시금 언약궤 예루살렘 밖으로 광야 가운데로 나의 도망과 함께 떠돌아 다니게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다윗의 의지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지나 겨우 이스라엘의 중심 예루살렘에 안착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나의 상황 때문에 다시금 끌고 다닐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나 이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소망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마지막 25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니라. 아멘. 다윗 그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면 인도해 주시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궤를 그 궤가 있는 곳에서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분명히 다윗은 소망합니다. 그러나 26절 말씀 보시면 또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다윗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지금 하나님의 그 어떤 처사가 내게 임한다 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이겠노라. 다윗은 그렇게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인생이 있어서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지만 우리가 이해할 때에 다윗 인생의 가장 처절한 위기의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 중에 다윗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 더욱더 빛을 발하여 나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무익함도 깨닫고 부족함도 깨닫고 약함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무엇도 안 된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주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너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 가장 처절한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귀한 빛을 그는 더욱더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값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있었고 그 징계를 그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러나 이때가 지난 후에 내가 주 앞에서 다시 회복되리라고 하는 분명한 소망의 확신까지 오늘 다윗은 분명히 보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삶의 때들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때도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그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풍파들이 있을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의지하며 기대하며 살고 있는가 스스로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의지하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를 향한 의지와 믿음 가지고 주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소망이 그 안에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 가지 삶의 과정들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들을 바라보며 다윗의 그 선한 영향력을 닮아 우리 주변에 믿음의 그 강물들을 흘려내려 보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의 삶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다윗의 그 피난길의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가장 처절한 그 순간,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고 있음을 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조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금 가져갈 수 없음을 그가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소망하기는 하나님이 이때를 지나가게 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허락하시면 내가 주의 언약궤와 그 계신 곳에서 내가 주를 배웠겠다. 그렇게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장 고귀한 그 빛들을 인생의 가장 처절한 순간에 바라고 있는 다윗을 봅니다. 그의 인생이 그러한 삶의 연속이었음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이때의 그 삶과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어짐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사람들이 주 여호와를 섬기고 이제는 도리어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을 돕고자 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그가 어찌 하나님을 섬겼는지 우리가 그 이때의 고백을 통하여 돌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삶의 가장 어려운 때에 주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순간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육적인 것들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적인 것들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들만 의지하여 살아가 그 삶의 모습들이 세상에 아버지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새벽에 제단 기억하고 함께 모여 예배한 주의 교우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들과 아뢰는 있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마시고 주의 방법과 시간대로 이루어 주실 것임을 이들이 함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생업으로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건강에 보호하심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길 또한 지켜주시고 특별히 기도할 때에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주의 교우들 주님 아시는 줄 아오니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에 주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 나를 낫게 하셨다 그리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일들 주의 제단과 또한 주의 공동체 가운데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